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7일 오후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하는 발사체를 서해 남쪽으로 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원은 이날 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동창리에서 발사된 북주장 군사정찰위성이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통과한 것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 발사체는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 2분 만에 파편 탐지된 것으로 볼 때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 방위성 간부는 이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 간부는 기자들을 만나 불빛을 보면 액체 연료가 불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 방송은 이와 함께 밤하늘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NHK는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중국 측에서 북한 상공을 촬영한 카메라가 찍은 영상에 붉은색을 띤 얇은 빛이 상공으로 올라가고 수십 초가 지나면서 빛이 커진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또한 북한에서 발사한 물체는 레이더로부터 사라져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밤 북한의 발사 소식을 접한 오키나와 현을 대상으로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발령했다가 조금 전에 미사일은 일본에 낙하하거나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11시 3분에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인 이날 새벽 일본 정부의 위성 로켓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이메일을 보내 27일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해 한일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중국은 관련국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냈습니다. 이날 한일중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본과 중국, 한국 세 나라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것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 핵 문제와 정찰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이 27일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을 만나 국방을 비롯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콜, 영 김, 조 윌슨, 앤디 바 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의원, 크리시 훌라한 의원 등 6명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라이 총통을 면담했습니다. 지난해 타이완 방문 당시 스팅어 대공 미사일에 타이완 인도를 약속했던 맥콜 의원은 라이 총통 면담 뒤 기자들에게 이들 무기가 마침내 전달되고 있다면서 지난주 중국의 위협적 군사훈련은 타이완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26일부터 사흘 일정의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제국주의적 욕망에 맞서야만 한다고 말하고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증진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파트너십은 유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원칙이라면서 유럽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서울에서 정상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3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딴 도발로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은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말했습니다. 영국의회가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오늘 북한 전지역 구름 많이 끼겠고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6에서 27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 정상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3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한국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3국이 민생 증진과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의 비핵화와 조선半島의 안정이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 정상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정상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기시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3국 차원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를 강력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리창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일 중 정상은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또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자유무역협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경제 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3국 정상은 이번 9차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다음 10차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에 고위급,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여러 협의체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3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3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열린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인들이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 3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3국은 전날인 26일 각각 양자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날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자유무역협정 2단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외교안보대화와 관련해선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차관과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FTA 2단계 논의에 대해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와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FTA에 대한 양국의 논의는 약 8년 만에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 한중 정상은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당면한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이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와의 별도의 환담 자리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경제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수소 공급망 확대를 논의하는 수소 협력 대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일 자원 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한일 정상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딴 도발로 한반도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은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말했습니다. 계속된 교류와 소통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며 한국도 이를 통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며 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북한의 잇단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동독 특임관을 겸하고 있는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23일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은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 한국은 열린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정보 유입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분단된 독일에선 서신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는 동서독 주민이 친지와 지인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동독에서는 서독의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했고 서독에서도 동독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차이점과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서독이 기본법에 통일 목표를 명시한 것은 모두에게 이 목표를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며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또한 한국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선 세계 역사는 종종 놀라운 반전으로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본인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기 하루 전까지 통일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새로운 문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통일의 바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통일 목표를 고수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면서 동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통일이 주는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해진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독일을 비롯한 각국 외교관의 북한 복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 참여 의지를 통해서만 첨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독 출신으로 청소년 시기에 통일을 경험한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독일 연방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 독일 측 위원장으로 참석했던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이탈주민 통합 방안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개설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가며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호 장관이 슈나이더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 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양국 간 연대를 강조하며 한국의 자유통일 비전에 공감했으며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 의원들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등 외국 세력의 총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국 정부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의회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가 오는 7월 치러질 총선에서 외국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이행감시를 위해 설립된 의회기구인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의 마거렛 베켓 위원장은 23일 리시 수낵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선거와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개입 시도를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영국 정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지난 2019년 총선 개입을 지적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민주주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례를 영국의회 내 정보보안위원회가 정보보고를 통해 지적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오는 7월 4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외국의 간섭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 22일 런던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11월로 예상됐었던 선거를 앞당겨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악의적 행위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분열과 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악용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탈취를 위해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국내 분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인 주제를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온라인상에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정치인들에 대한 보안 우선순위 지정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 기반 시설에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경계해왔습니다. 영국 내각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의회 과학혁신 및 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제기하는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 연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의 핵심 초점은 사이버 능력을 이용한 사이버 절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러시아, 이란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범죄 행위를 활용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인권이나 정권 교체 등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올 하반기 미한 북한인권협의 개최 여부와 논의 주제에 대한 VOA 질의에 인권은 여전히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 외교부는 올해 하반기 중 미한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영희 평화 외교 기획단장이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면담해 이같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협의는 2016년 출범해 2017년 3월을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6년 만에 재가동됐으며 지난 4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당국자, 한국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몽골에서 선적을 취소당한 선박이 최근 선적을 북한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몽골 정부는 북한 관련성을 몰랐다며 국제 규정을 위반하는 이런 선박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용현호가 지난해 몽골로부터 선적을 취소당했던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E는 몽골 선적의 피스 엔보이호가 지난해 11월 선적과 이름을 각각 북한과 용현호로 바꾼 뒤 최근 이를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해사청 관계자는 24일 BOE의 관련 질의에 피스 엔보이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 트랜스폰더를 비활성화하며 국제와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2023년 10월 12일 몽골 선박 등록부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S 장비를 활성화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해사청의 여러 번에 걸친 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주와 선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국 선박이 선적을 북한으로 변경한 것은 북한이 해당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선박은 북한 깃발을 달기 전부터 AIS를 끄는 등 위법 행위가 발각돼 등록이 취소된 전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선박이 AIS를 수시로 끄고 운항한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또 북한이 이런 선박을 구매한 배경도 의문입니다. 다만 AIS를 끄는 건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거나 직접 북한 항구에 입항하는 제재 위반 선박이 보여온 관행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이 선박이 애초에 북한의 해외 위장 회사가 운영하던 선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소유를 감추고 운영하던 선박이 몽골 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조치를 당하자 북한 깃발로 바꿔단 경우입니다. 몽골 해사청이 BOE에 제공한 과거 피스 엔보이호의 등록 서류에는 선주 회사의 이름이 엘리트 서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주소지는 제3국 회사의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남태평양 나라 사모아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제재 위반에 가담한 선박을 구매했다면 용현호의 실제 소유주는 더 이상 엘리트 서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현호 혹은 피스 엔보이호가 애초부터 북한이 관리하던 선박이라면 엘리트 서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북한의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등록 서류만으로는 이 회사와 북한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몽골 해사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북한에 매각되거나 이전된 것이라는 추정과 관련해선 아는 게 없고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선적 선박이 등록 기간 중 제재 대상 국가에 입항하는 경우 몽골법에 따라 등록 취소와 중대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량 톤수 1,806톤인 용현호는 2005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현재는 평양 랑랑구역 소재 열광 무역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용현호는 건조 첫 해 중국 선적의 젠웨이 2호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투발루와 중국, 몽골 등의 깃발을 달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에 등록한 선박은 용현호를 포함해 최소 41척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이 나올 때마다 북한 지도부나 군부로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외부 원조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현장에서 대북 식량 지원 실무를 맡았던 두 전문가들로부터 대북 지원의 효용성과 한계 또 개선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과 제롬 쇼바즈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의 토론을 김영규 기자의 진행으로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유엔에 의해 20년 가까이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되고 있는데요. 나치오스 전 처장님,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s that they continue to have a collective farming system. Which even China has abandoned it.
북한은 중국조차도 포기한 집단 농업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북한만이 구소련이나 중국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던 마지막 남은 이 공산주의 농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북한은 개인 생산을 제한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식량 배급소를 통해 배급하는 체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식량도 성분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데요. 예전에는 60여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최상위권에 속하면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최하위 등급이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현재는 12개 계급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12개 계급별로 배급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큰 문제입니다.
1995년부터 대북 식량 원조를 시작했던 미국은 세계 최대 공여국 중 하나였습니다만 현재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분배 조건 없는 원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소바주 전 소장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f whether assistance is necessary, the answer is yes. Foreign investment is a requirement.
먼저 원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답니다. 북한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식량 등 외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투자 없이 북한이 전력 생산과 식량 분배 체계를 재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조, 즉 외부의 개입이나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둘째, 조건 없는 지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원조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안보를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했기 때문에 조건부 원조는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도적 지원을 다른 국제 지정학적 목표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I agree with you very much that we should not connect the nuclear talks that aren't going on anyway.
저도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협상과 식량 원조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제가 1990년대 비정부기구 NGO에서 일하고 있을 때, 또 이후 국제개발처장으로 일할 때 그런 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진행 중이던 핵협상을 식량 원조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다른 조건은 필요한데 식량이 전달돼야 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인도적 기준에 기반한 조건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조받는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도 그들의 영양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식량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세계 식량 계획 WFP나 유니세프, 다른 국제기구, 가급적이면 WFP에 예고 없는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전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량이 전용되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전용은 발생하지만 그것이 60%나 된다면 용납할 수 없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감시는 허용하지 않고 통역만 제공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1997년 6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외무성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통역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님, 나치오스 전 처장님 말씀대로 대북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감시의 부재나 원조 도달 문제 등이 항상 제기됩니다. 북한 측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원조 프로그램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conditionalities 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itarian aid. That's the kind of conditionality.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같은 조건은 바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통역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는 대북 원조를 논의할 때 전용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서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죠. 저는 또 WFP의 식량 배급 감시 능력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싶은데요. WFP가 공장까지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는 죽이나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다 관리했죠. 수유 중인 새로운 산모도 지원했습니다. 감시는 사실 꽤 괜찮았습니다. 수도나 위생시설, 배관시설 등은 전용되지 않았고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됐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량이나 원조가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견고한 통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방한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이 대북 지원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물론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어떤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물꼬를 터줄까요?
Connecting the two is a disaster to do. They tried to do that before.
모든 정치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합의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제한하는 어떠한 종류의 합의에도 서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완전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이 어떤 인도적 지원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들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았죠.
We need to get back in. Who knows what we will find in North Korea.
저도 나치오스 전 처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범죄 행위에 버금가는 이 국경 폐쇄가 이뤄진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유엔이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엔은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북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가 가능한 다른 주제들도 또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더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북 원조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과 제롬 슈바즈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진행해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한 러시아 선박이 한국을 여러 차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항이 불가능한 북한 선박과 달리 러시아 선박에 대해선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함지아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24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이유로 제재한 러시아 선박 두 척은 과거 한국 항구에 여러 차례 입출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BOA가 한국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선박 마이아 1호는 레브 야신호란 이름으로 2021년과 2022년 총 10회에 걸쳐 한국 항구로 입항과 출항을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월 부산항을 다녀간 뒤 3월엔 영일만항에 기항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부산항에 입항했고 8월과 10월엔 울산항을 출입했습니다. 또 2022년에도 총 5번에 걸쳐 부산과 울산, 마산, 부산, 동해항에 기항했습니다. 한 번 입항할 때마다 적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 머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나우카항 등지에서 출발해 한국 항구에 도착한 뒤 중국 항구로 향하거나 반대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향하며 한국에 기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제재 선박인 마리아호는 넵튠 크라운호라는 이름으로 2021년 3월 부산항에서 총 이틀 머물렀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 배에 선적된 위험물이 106.402톤에 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학품 등을 한국으로 운반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운송하기 위해 부산항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호의 전 출항지는 일본 고베항이었고 다음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마이아 1호와 마리아호를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수품을 실어나른 점을 구체적인 제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마이아 1호와 마리아호는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 선박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들의 한국 기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은 주로 북한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한국 기항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선박 두 척은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 입출항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이들 선박의 주요 기항지 중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이번 제재는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에도 러시아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호를 비롯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의 주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과 인신매매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내 북송 피해자 가족들도 한국 정부에 한일 중 3국 정상회담에서 강제북송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광 기자입니다.
엘리자벳 설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시오반 몰랄리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특별보고관, 오부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이 지난 3월 22일 중국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혐의에 대해 우려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발송 60일 뒤 공개하는 관행에 따라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2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한에 따르면 특별보고관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관련해 유엔이 입수한 정보와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경 봉쇄 이전에 탈북한 소녀와 여성들이 강제결혼과 성착취, 강제노동, 가사노역 등을 위해 인신매매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직면한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심각한 차별과 인신매매를 당하는 과정, 자녀와 분리돼 강제 북송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또 북한으로 송환되면 여성들은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처하고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개인이 사망,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처벌, 박해, 강제 실종, 재인신매매,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 대한 송환과 이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및 고문,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비인도적인 대우 금지와 관련된 국제법의 강제 규범에 따라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보고관으로 또 60일 이내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즉각 위반 혐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답변 기한이 지나면 특별보고관들이 발송한 최초 소환과 중국 정부의 답변 모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인권기구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특별보고관들이 발송한 소환만 공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대신 이 기간에 탈북민들을 다시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북인권단체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지난달 말 북중 접경지역인 투멍과 훈춘 등을 통해 자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50명에서 200명을 추가로 북송했다고 이달 초 전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북송 피해자 가족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금지와 이들의 한국행 보장 문제 등을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회의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를 제기한다는 각오로 외교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서한은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물망초 등 8개 단체와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앞서 지난 9일 VA와의 화상 통화에서 우리는 중국이 추가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the PRC has forcibly returned more North Koreans.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고문 방지 협력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FU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소식들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교육기관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명 미국 업체가 최근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만화 영화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감독은 이를 계기로 북한 내 수용소의 참혹한 실태가 더 많이 알려지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다룬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트루 노스가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도서관 등 광범위한 교육기관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포베이스의 서비스에 추가됐습니다. 2200개 대학을 포함해 3만여 교육기관 7천만 명이 자료를 이용하는 인포베이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영화 트루노스의 줄거리와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인권과 창의적 운동 방안에 관해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교사용 지도서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를 서비스에 추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노인과 아동을 포함해 12만 명 이상의 무고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당의 적으로 지목된 이들은 굶주림과 강제노동, 고문, 공개처형 등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루놀스는 대중의 화두를 핵미사일에서 인류애로 전환함으로써 변할 기미가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루놀스는 제1한인 4세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이 지난 2020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송 제1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수용소 내 참혹한 실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No, Mom, please.
Mom? Mom, what happened?
It's not about who's right or who's wrong.
트루놀스가 인포베이스 서비스에 신규 등록된 데 대해 시미즈 감독은 23일 FUA와 통화해서 영화가 미국의 많은 학생과 교육기관을 통해 알려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일본 의회에서 영화를 상영했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상영회를 열어 정부가 행동을 취하고 정치범 수용소 상황을 개선토록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You know, we did the screening at the Japanese Congress. We did the screening at the U.S. State Department.
그러면서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세계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영감을 주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now think that even if it's not very immediate, but the reaching out to the youth.
시미즈 감독은 또 영화 관련 교사용 지도자료로 인권과 창의적 활동에 관한 토론을 제의했다며 영화 등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통해 북한과 전 세계 심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골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세계 난민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전 지역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평안북도 또 오늘 함경북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에서 13도, 최고기온 16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13에서 26도, 안주는 12에서 25도, 남포는 13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신의주 맑은 가운데 13도에서 26도, 간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25도, 중강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역시 맑습니다. 7에서 23도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은 가운데 해주는 기온이 13에서 26도, 개성 12도에서 25도, 사리원 12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보겠습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11에서 23도, 신포 맑은 가운데 12에서 20도 예상되고 장진 역시 맑겠습니다. 기온 4도에서 19도 예상됩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 6도에서 21도, 원산 기온은 13도에서 23도, 평강 맑은 가운데 8도에서 23도, 청진 11도에서 19도, 선봉 11도에서 13도, 끝으로 삼지연 1도에서 16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모두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로 일다가 오후에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이 맑겠고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7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7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히고 로켓이 1단 비행 중에 공중 폭발하면서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북한 당국이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7일 10시 44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체 한 발을 쏴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2분 뒤인 밤 10시 46분쯤 서해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이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 간부는 기자들을 만나 불빛을 보면 액체 연료가 불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는 이와 함께 밤하늘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NHK는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중국 측에서 북한 상공을 촬영한 카메라가 찍은 영상에 붉은색을 띤 얇은 빛이 상공으로 올라가고 수십 초 지나면서 빛이 커진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또한 북한에서 발사한 물체는 레이더로부터 사라져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밤 북한의 발사 소식을 접한 오키나와 현을 대상으로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발령했다가 조금 전에 미사일은 일본에 낙하하거나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11시 3분에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인 27일 새벽 일본 정부의 위성 로켓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27일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해 한일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으나 중국은 관련국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냈습니다. 이날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북한 핵 문제와 정찰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창 총리는 관련국의 자제와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이 27일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을 만나 방위를 비롯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맥홀, 영 김, 조 윌슨, 앤디 바 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크리시 훌라한 의원 등 6명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라이 총통을 면담했습니다. 지난해 타이완 방문 당시 스팅어 대공 미사일의 타이완 인도를 약속했던 맥홀 의원은 라이 총통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이들 무기가 마침내 전달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주 중국의 위협적 군사훈련은 타이완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26일부터 4일 일정에 독일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제국주의적 욕망에 맞서야만 한다고 말하고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증진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파트너십은 유럽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유럽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